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의 기쁨과 나의 소망 되시는 주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을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름대로의 신념과 나름대로의 가치관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보지만 살아가면서 어둠을 마주대하고 또 흑암을 마주대하며 또 허무한 가운데 굴복하며 인생을 살 수밖에 없사운데 우리가 그 가운데 머물게 있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우리의 죄를 사하시사 죄 자녀로 양자 삼아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시간도 짧은 시간이지만 또 각 교회에서 주의 교회를 찾아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시옵시고 먼저 주 앞으로 달려나가는 교역자들과 또 중직자들과 성도들에게 은혜를 더하시사 통렬한 중심을 가지고 당대 세계복음화의 믿음을 살아내기에 부족함없도록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을 가지고 경주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많은 것들에 속지 않게 하시고 그 가운데 굴복하지 않게 인담을 내 주시옵시고 믿음을 드리며 주님께 참 감사함과 영광을 드리며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주님께 참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짧은 시간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은혜를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입니다. 계속 로마서를 보다가 우리 12장까지 탁 내용을 보고 로마서 내용이 갑자기 이렇게 반전이 확 돼요. 확대면서 우리 1장이 이방인의 죄, 2장이 유대인의 죄, 3장이 믿음에 대하여, 4장이 예수님의 죽음, 5장이 예수님의 부활, 7장이 뭐죠? 인간의 문제. 그리고 8장이 성도의 견인.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9장이 유대인의 선택, 10장이 모든 사람의 선택, 11장이 구원, 12장이 새 생활.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말하는 게 12장이에요. 근데 로마서에서 처음부터 유지하던 어떤 구원과 복음을 이렇게 결론으로 끌고 가지 않고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말을 탁 해요. 근데 이제 이 부분들을 조금 소화도 필요하고 또 말씀을 막 이렇게 달려왔기 때문에 이거 이후에 접붙임에 대해서 말씀을 봤었어요. 그래서 몇 번 우리 공립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나쁜 나무에 좋은 나무를 붙이는 것이냐, 좋은 나무에 나쁜 나무를 붙이는 것이냐, 그걸 봤었고, 근데 바울은 거꾸로 말하고 있다. 바울은 좋은 나무에 나쁜 나무를 붙이는 격이다. 원래는 나쁜 나무에 좋은 나무를 붙여야 계량이, 품종 계량이 되는 거예요. 근데 좋은 나무에 나쁜 나무 붙이는 경우는 없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바울이 도시 사람이었기 때문에 잘 몰랐다거나 아니면 어떤 전달하는 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저는 그 후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참 감람나무는 이스라엘을 말하고 돌 감람나무는 이방인을 말한다. 우린 다 이방인이다. 그래서 바울이 구원의 신비의 구원을 설명하기를 유대인들이 대거 참 감람나무가 돌아올 때가 있는데 그때가 모든 종말론이 가지고 있는 마지막 때인 거예요. 그때가 이제. 그래서 이번에 이스라엘 분이 지금 못 오게 된 걸 알고 있는데 온다고 그래서 아,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오는구나 생각했었는데 뭐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 그리고 우리가 접붙임은 열매에 치중한 얘기가 아니라 진액을 계속 공급받고 있냐라는 차원으로 봤다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접붙임은 누군가의 인위적인 큰 간섭과 관여가 필요하다. 혼자 접붙이는 게 아니에요. 혼자 똑 불어갖고 내가 선택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접붙임은 전적으로 바울이 가지고 있는 구원관을 표시하는 아주 중요한 예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구원을 접붙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접붙임에 대해서 한 일주일 이상 봤고요. 지금은 뭘 보고 있냐면 죽음과 부활. 왜 구원은 죽음과 부활을 뗄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 인간의 문제, 그 다음에 성도의 견인이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서 5장, 6장에 대해서 그걸 딱 세워두고 우리 구속, 그 다음에 뭐 칭의, 구원 등을 봤습니다. 오늘은 화목에 대해서 말씀을 좀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5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잘 봅시다.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일 때 그의 아들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누구랑 원수였냐?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였어요. 감히 우리가 하나님 원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을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또 사단의 계획 안에 어떤 세상 임금 권세 아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한 거고요. 그렇게 원수되었을 때 그의 아들이 죽었죠.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거예요. 제가 어려서 가장 부러웠던 가정이 뭐냐면 화목한 가정이었어요. 사실은 왜냐 아버지가 늘 술을 드시고 자식들 앉혀놓고 밤새 얘기하시는 거예요. 했던 얘기 또 하시고 또 하시고 결론이 뭐냐? 아버지는 실향면이다. 친척이 아무도 없다. 알아서 뛰어. 이거예요 이제 결론은. 알아서 살아. 이거예요 이제. 그 말을 그렇게 오랫동안 얘기해가지고 그 술이 너무 진절머리난 거예요. 말씀드렸죠? 군대가 술 머리에 부었다고? 예수님의 도서가 아니라 술 진절머리난데 군대가 또 술 얘기야. 아, 그것도 아주 그래서 형님은 그걸 이겨보겠다고 술을 많이 드셨고 아버님과 더 이상 가는 길을 걷고 계셨고 지금은 이제 힘이 빠져갖고 좀 확 늙었습니다만은 저는 술이 너무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은 어쨌든 그 화목,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화목하게 되었대요. 화목. 여러분 가정은 화목하십니까? 그렇죠? 그래서 막 아버지가 막 권위를 가지고 막 호통을 부리는 걸 제가 별로 안 좋아해. 우리 집사람이 알지만은 그냥 가능하나 이렇게 좀 아이들 편하게 대해주려고 예를 물론 가끔 이제 이게 한계치 달아가지고 그럴 때가 있지만 요즘은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러니까 화목하게 되었은저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화목하게 된 자들은 그의 부활을 통해서 받은 구원이라는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화목이라는 단어가 성경 신구약으로 신약에서 신구약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이 어딜까요? 화목이라는 단어가 한번 맞춰보십시오. 화목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어디에서 제일 많이 저 항상 이렇게 정량적인 접근 항상 많이 하기 때문에 어떠세요? 화목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올 것 같은 책 생각해 보시면 돼요. 창세기에서 어떻게 화목하게 된 거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아, 누가 죽음으로 화목하게 됐네? 성경에서 죽었다는 얘기가 어디 제일 많이 나오지? 어딥니까? 협조 안 하실 겁니까? 자, 어디가 제일 많이 나올까요? 레위기예요. 동물의 죽음으로 화목해 한 거. 전체 81회가 나오는데요. 레위기에 29회가 나와요. 그러니까, 동물 제사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목적은 뭐였냐? 화목이었어요. 누군가 화목이냐? 하나님과 인간의 화목인 거예요. 이 화목해 하시는 액션을 누가 제정하셨냐?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서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죄인인 것도 모르고 있을 때, 우리를 화목해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제도가 있죠. 그것이 제사제도였어요. 물론, 제사를 지내는 것을 위해서 출애굽이 시작되었어요. 사흘길을 가서 화목제사를, 희생제사를 지내기. 왜 희생제사를 지내는 것이냐? 화목함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화목이라는 단어 갖고 봐도 꽉 차있는 거죠. 그럼 신약에서 화목이라는 단어가 어디 제일 많이 나올까요? 신약에서. 전체에서는 레위기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신약에서 어디 제일 많이 나올까요? 히브리서? 에는 화목이라는 단어가 없던 걸로 기억나요. 요한복음은요. 목사님 요한복음 많이 이제 이렇게 하시는데 요한복음 정말 중요한 책입니다. 요한복음에도 화목이라는 단어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안 나오는 책도 많아요. 화목이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화목이라는 단어 쓸 때는 어떤 의미를 갖고 쓰는 거예요. 신약에서 화목이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온 책이 로마서예요. 그렇겠죠. 왜냐하면 화목해 된 것이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 신구약에서는 레위기를 말하고 레위기를 동물 잡는 걸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구원을 말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로마서에서도 신약에서 로마서에 화목이라는 단어를 몇 번 나오냐? 다섯 번밖에 안 나와요. 다른 성경엔 뭐 한 번 막 그래요. 혹은 안 나오거나 안 나오는 책도 많아요. 그러니까 성경 각 성경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알게 하고 믿게 하고 해서 기록되었지만 각 책마다 특성과 성격을 가지고 방향을 가지고 쓰여 있어요. 히브리서 같은 경우는 한 번쯤 나올 법한데 화목이라는 단어를 풀어내는 내용은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화목 이렇게 한 단어가 없어요. 그걸 보게 되면 좀 생각할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성경을 한두 구절을 내가 그것이 딱 은혜받았어서 그 구절을 꺼내가지고 전체 뜻인 것 마냥 말하는 것은 가끔 실수를 범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성경 전체 속에서 단어가 어떤 의미인지를 알고 그 단어를 좀 주의 깊게 보면서 적용하고 사용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성경 말씀이 큰 무기가 돼요. 무기가 돼갖고 사람들을 몇 명 목을 날립니다. 성경이 충분히 그럴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내용이 그래요. 그래서 이게 그냥 한 글자 말하면 될 것을 왜 이렇게 많이 해주셨냔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항상 먼저 말씀드리지만 성경의 원래 이 본문의 이 책의 원래 1차적인 의미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어느 책을 보게 되면 이사야서를 보게 되면 앞에는 결혼하지 마라. 뒤에는 결혼해라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뭔가가 결혼에 대해서 한이 있거나 뭔가가 안 좋은 사람은 앞에 말씀을 그렇게 해서 그런 측면에서 택해서 쓰게 되면요. 뒷말을 모르고 앞에 말을 쓰게 되면 뭔가가 방향이 틀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게 다 이유와 상황이 있다는 거죠. 성경도 로마서도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쓰는 이유가 있다. 로마 교회에 화목치 않은 로마 교회의 어떤 분란과 로마 교회의 불일치와 로마 교회 이방인들과 어떤 유대인들의 큰 싸움 때문에 그대 다시 복음을 설명하면서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새 생활을 살아야 된다. 넌 사랑의 빚진 자다. 형제들을 사랑해라. 그리고 선행해라. 이것이 13, 14, 15장의 결론이에요. 이거를 하기가 제가 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왜냐면, 막 복음으로 시작한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는 명심복음 나오는 말로 끝나는 것 같은 거예요. 화목하세요. 사랑하시고요. 뭔가가 성경을 안 봐도 될 얘기를 하고 끝내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래서 곱씹고 있는 중에 있는 거예요. 왜냐면, 거 봐. 어? 철저 흐르는 피보다 화목한 게 사실이지. 이 말로 결론 떨어질까봐 조금 이렇게 망설이고, 그리고, 물론, 8장을 외우기 위함도 있습니다. 외우기 위함도 있지만, 또 그런 부분들을 좀 보고, 있습니다. 지금, 원수일 때 아들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전적인 근거는 누구 때문이다? 하나님 때문이에요. 모든 구원의 근거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구원을 이루어내거나, 구원을 얻어내거나 구원을 따내거나 구원을 산 게 아니에요. 우리는 구원을 얻어낼 수가 없어요. 왜? 죽어 있었다니까요. 아직 죄인 됐었던 얘기는 어떤 상태적인 죽음이 아니라 완전한 영적인 죽음인 거예요. 하나님을 인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날 예를 들면 어른들 뭐 치매가 오시면 그러잖아요. 뭐 딸인데 딸을 못 알아보는 거죠. 이렇게 우리 엄마였는데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 됐었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아예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불신자들 보세요. 불신자들 보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요만큼도 그 어디 정선에 가서 그 피자 땡땡 피자 가서 얘기하는데 목사님이란 말이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교회 다니시나 봐요. 아 예, 지금 안 되니까 지금 저를 믿고 있어 그러더라고요. 송전사님이 딱 보고서 말을 막 걸더라고요. 그런 거죠. 사람은 너무 좋은 것 같은데 하나님을 이만큼도 인정하고 싶지 않은 물론 교회 탓입니다. 교회 탓이지만 언제까지 자기 구원받지 못한 것을 교회 탓이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거는요 자기 영혼에 달린 얘기예요. 목사 때문이냐 누구 때문이냐 말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어떤 상처받는지 모르겠지만 그 피자를 팔아서 잘 살겠죠. 피자를 더 팔아서 행복하겠죠. 근데 실제적으로 하나님과 화목하냐라고 물으면 그럼 다른 얘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말씀을 좀 읽어가면서 좀 보겠습니다. 5장 11절 말씀 보니까 5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믿음이 뭐냐? 이거죠.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는 거예요. 구원은 즐거운 것이어야 돼요. 아니, 구원은 즐겁다기보다 기쁜 거예요, 이게. 그렇죠? 근데 성경에서는 바울은 즐겁다는 표현을 했어요. 바울의 인생이 살아가는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인생이 즐거워 보이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막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사도들 안에서 계속 딸을 당하고 바울이 베드로와 바울이 요한과 바울이 어떤 제자하고 함께 사역한 내용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봐도 뭐 교훈이 크죠. 아니 왜 함께 하지 않았지? 함께 쓰면 뭔가 되게 좋을 것 같은데 뭐지? 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화목이라는 단어는 세상에서도 취해서 충분히 말할 수 있는 아주 일반적인 단어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화목은 그렇게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죽음과 맞닿아 있는 단어예요.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함께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게 된 것이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어떤 자격과 신분을 얻게 된 것뿐이죠. 우리에게 어떤 그 근거가 있지는 않습니다. 쭉 넘어가서 5장 18절, 우리 3장 25절 화목이라는 단어를 좀 보고 있습니다. 3장 25절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냐? 다 우리가 알고 있는 부분이지만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3장 25절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화목제물로 세우셨어요. 화목제물로 화목제물이란 말할 때 뭐가 탁 떠올라되냐면 동물들의 죽음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구약에 있었던 소의 죽음, 양의 죽음, 새의 죽음, 특별히 양이라고 말했을 때 양이 죽임을 당한 걸 통해서 사람들이 그 핏부림을 통해서 죄를 사는 일이 있었어요. 제가 이러면 이디오피아 가서 그 참 보고 싶지 않은 모습인데 염소를 잡았어요. 염소를. 염소가 풀을 막 뜯어먹어요. 얄쌍하고 이쁜 염소였어요. 좀 있다가 죽는다는 걸 몰라요. 옆에서 그 이대표 분이 칼을 가는 거예요. 이렇게. 칼도 신기한 칼 이렇게. 휘어진 칼 이렇게. 봐도 섬찟한 칼을 막 가는 거예요. 풀 먹고 이게 막 하고 뭐 잡을 것이다. 그래서 다 달려가서 또 보내? 이러고 보는 거예요. 불러서. 끝내는 이 명실을 숨구멍을 따니까 애가 소리도 못 내요. 넘어져가지고 버둥버둥 거리면 죽어가는 거야. 그 옆에 있는 염소가 그걸 보고서 푹 주저앉더라고요. 그리고 또 풀을 먹어요. 그 염소가. 좀 있다가 와서 그 또 목을 따는 거야. 막 청년들 막 그러고서 맛있게 먹던데, 그거를요, 가죽을 쫙 벗기는데요. 내 위기 생각해도 이 일을 매일 했구나. 이 일을 매일 했구나. 뱉으니까 선홍색 살이 나오는 거예요. 피가. 지방도 별로 없어요. 그걸 따가지고 뭘 덜렁 자르고서 다리 자르고 배 쭉 갈라서 이렇게 벌리는데요. 아유, 먹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잡을 때는요. 근데 그걸 보면서 아 이랬구나. 그 나중에 맛있게 먹고도 우리를 보면서 참 우리도 징글징글 맞다. 이거를 그렇게 잘라놓고 어머 막 불쌍하다는 그걸 맛있게 먹으면서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의 죽음도 그랬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 소 없는 동물을 막 죽이다가 마지막 죽음에 누가 서 있냐? 더 좋은 양, 더 참 양이 서 있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였냐?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거죠. 그 많은 동물의 죽음들을 한 번에 딱 결론 지은, 더 이상 동물의 죽음을 하지 않게 정지시킨 그 죽음. 그 죽음 자리에 누가 서 있냐? 그 죽음 자리에 예수님이 서 있는 거예요. 알고 보니 그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이 되셨고 그리스도가 되신 그 사건임을 누가 사도행전에서 말하고 있으면 알고 있습니다. 그분을 화목제물로 삼으신 거예요. 화목제물이 있기 때문에 화목이 되신 거죠. 쭉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8절입니다. 12장 18절. 지금 화목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는 부분을 보고 있는 겁니다. 12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정말 싫은 말이죠. 왜? 싫은 놈이 있어. 그렇죠? 다 좋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도운대운 난 아들을 키우면서도 거슬리는 애들이 있어요. 아, 저 한번 이걸 그냥 이렇게 머리에 숯불을 쌓아놓는 것 마냥 아, 저놈 저거 가만히 안 둬. 그럴 때가 있다가 바빠서 못한 데가 말 때가 많은데 그러니까 로마서 다섯 번인가 나오는데요. 세 번 정도가 그리스도가 화목해 하신 것이고 두 번 정도가 우리에게 주신 얘기예요. 화목해라. 그 얘기예요. 성격적으로 화목하자는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아, 있더라고요. 늘 싸우려는 사람이 있긴 있는데 어쨌든 그 사람 내버려 두고라도 화목해 함을 로마 교회를 하는 것은 너희가 화목해야 돼. 이 얘기를 왜? 계속 앞에 뭘 말했냐?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너희와 하나님 사이가 화목하게 되어서 너희도 할 수 있거든 가능한 한 화목해야 될 것을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이 결론으로 13, 14, 15에서 쭉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이거를 복음으로 시작해서 이게 육신으로 끝나되나 고민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뭐 바울 사도가 쓴 거기 때문에 언제가 이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만은 어쨌든 3대 2 비율로 주님께서 하시는 화목이 나오고 이 정도가 3대 2 정도가 한 40% 정도가 너희끼리 정말로 이 화목을 봐서 화목해야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화목합시다 말 갖고 될 건 아니지만 말씀을 그렇게 말씀을 얘기해 주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목을 또 화목하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쭉 넘어가세요. 그러니까 왜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 화목하게 되는 것인가? 히브리서 9장 22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 즉 사함이 없느니라. 구약에는 피 흘림이 없인 죄사함이 없었어요. 모든 율법은 피를 흘려야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3장 말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죄의 싹은 사망이요. 히브리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외에는 심판이 있다. 이 근거를 보게 되면 누군가 반드시 대신 죄 사할 수 있는 피를 흘려야 되는 거예요. 그 피 흘린 자리에 누가 있었냐? 예수님이 거하여. 예수님은 율법대로 죽으신 거예요. 율법을 파기한 게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신 거예요. 율법을 종료하고 율법을 완료시키신 거예요. 그렇죠? 율법과 상관없이 임의대로 막 행하신 게 아니에요. 그분이 대제사장만 죄를 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분은 멜기세덱의 반열을 통해서 반열을 따라서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분이 제사장에 말할 수 있는 근거들이 너무너무 가득하죠. 화목의 직분을 그렇죠? 율법을 피 흘림을 통해서 죄 사했다. 죄 사한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새벽에 성경을 넘기기가 쉽지 않겠지만 같이 넘기세요. 예. 5장 18절. 5장은 특별히 뭐 우리 화목장이라고 말할 정도로 화목이라는 단어가 뭐 좀 많이 나와 있는데요. 5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뭘 줬냐?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신 거예요. 안녕하세요. 싸움을 중단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저주 가운데 있는 인간과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중간에서 중개하고 중보하는 거예요. 공인중개사가 뭐합니까? 세입자와 그러니까 집을 찾는 사람과 집주인이 연결하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예수님께서는 중보자세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중개하시고 다리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전달하게 되어지고 그 헤매고 있고 흑암 가운데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전달할 수 있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것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다. 모든 전도와 선교 행위가 사실은 당대 세계복음화도 화목해 하는 이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요. 그렇잖아요. 화목이 안 됐는데 화목하게 된 것임이라는 거 착각하는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고 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달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사역이죠. 19절 말씀 보니까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하나 화목은 주님이 하신 것이고 하나 화목은 우리가 준 역할이라고 계속 말하고 있어요. 하나는 이 앞에 있는 화목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신 거예요. 두 번째 말하는 화목은 한 절에서 계속 두 개 화목을 말하고 있어요. 18절도 두 개, 19절도 두 개. 앞에 있는 화목은 하나님이 하신 화목, 두 번째 화목은 우리가 해야 될 화목 부분을 말을 하고 있죠. 20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과 화목하래요. 이건 어떻게 말할 수 있는 거냐면 이 구원받은 백성들인데 막 삶이 뭐 너무너무 이 고린도교회 그렇잖아요. 너무 교인도교회 혼란스러운 거예요. 믿는 자들의 모임인데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리스도가 이루는 그 화목을 기억하고 너희가 계속 하나님과 화목한 모습으로 살 것을 그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좀 넘어가세요. 에베소서 2장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 16절 말씀. 에베소서 2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십자가로 이들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화목하게 하시려고 십자가에서 화목하게 한 그 장소 그때가 언제냐? 십자가에 계실 때예요. 그분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이죠. 요한일서 2장 2절입니다. 요한일서 요한일서 2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라. 그분이 화목케 하신 십자가의 죽음은 온 세상의 죄를 위해 그 온 세상을 다 구원하기 위함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받을 그 모든 사람을 말하는 거죠. 로마서 몇 장입니까? 예, 어쨌든 간에 그 모든 사람들을 모든 사람들 10장 모든 사람 유대인만 선택한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선택하기 위함인데 이 모든 사람은 구원받을 모든 사람의 총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10장 내용이죠. 쭉 넘어가세요. 우리 4장 10절 요한일서 4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화목제물로 보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약 한 구절 좀 보겠습니다. 레위기 4장 26절 화목의 단어로 레위기를 보게 되면 너무 많이 봐야 되기 때문에 신약을 좀 봤고요. 4장 26절 같이 레위기 4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모든 기름은 화목제 제물의 기름같이 제단 위에서 불사를 찌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 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이미 구약에 있던 제도예요. 그렇죠? 제사장이 그 범죄에 대해서 속죄 행위를 하는 거예요. 속죄 행위가 뭐냐? 구약에 나오는 그 행위들이야. 번제랄지 소제랄지 속죄랄지 이 모든 다섯 가지 제사가 뭐를 위한 것이냐? 하나님을 인간 죄를 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방법이었어요. 근데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그렇게 행하신 거예요. 그 믿음이 뭐냐? 사실은 하나님께 나아갈 담대한 믿음을 늘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는 없습니다. 지금 바울사도가 계속 말하는 내용은 뭐냐? 이 화목해 하신 이가 누구냐? 저분이다. 저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신데 저분이 그리스도라고 계속 말씀을 주고 있죠. 한 구절 말씀을 더 봅니다. 우리 넘어와서 히브리서 10장입니다. 히브리서 10장.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렇죠? 그의 육체가 담력을 언제 담력을 얻었냐? 그분의 피를 흘림으로 우리가 그 안에 달려 들어갈, 이제 우리가 성막을 가게 될 건데요. 이번에 투어할 때 성막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아무나 못 들어왔어요. 근데 들어갈 수 있는 담력과 용기 얻었는데 그것이 언제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 죄를 사한 그때였어요. 그의 육체는 휘장과 같대요. 그의 육체가 찢어진 거예요. 그 틈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기를 내어서 막 영적인 싸움을 싸워서 더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영적인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그 거룩함으로 나갈 수 있냔 말이야. 하나님 원하시는 만큼 나갈 수 있냔 말이야. 저는 없다고 봅니다. 이 얘기는 싸움을 무기력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는 말로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가 스스로 우리 구원을 이룰 수가 없어요. 당대 세계복음화를 하면서 계속 무너지는 분들이 계세요. 어디에 문제가 있을까 생각해보게 되면 구원이라는 부분, 물론 구원을 강화하거나 구원을 각인시키거나 구원을 세밀하게 세뇌시키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이 구원의 크기를 알아가는 과정이 우리의 인생의 과정인 거예요. 성화라는 것은 점점 바뀌어 나가는 거예요. 우리 도훈이 어렸을 때 밥을 참 좋아했어요. 정말 좋아했어요. 뭐 지금도 뭐 그렇습니다만 근데 근래 밥을 같이 먹었어요. 대화를 이렇게 하는데 큰 거예요. 아빠 드세요. 고기를 얹어주는 행위, 상추에다가 이거 없던 일인데 밥을 먹는데 부모를 의식해? 근데 뭐 주는 행위, 뭐 사야 되면 따라주고서 기다리는 거야. 아, 마셔? 왜 안 마셔? 그러니까 아빠만 드세요. 이런 부분들 속으로 이런 물론 뭘 속의 목적 얻어내기 위한 방법인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뭔가 뿌듯하고 아니면 컸구나. 내가 저 나이에 철들었었는데 생각이 들면서 뭐 많은 생각이 드는 거야. 현사막 없었어요. 둘이 밥 먹으러 나왔었는데 얘기를 하면서 느낌이 뭐냐면 아 크는구나 이놈들이. 그런 것처럼 구원은 자라가게 돼 있는 거야. 한 번에 청년들 몇 명 보면 그래. 막 왔다 갔다 하는 청년들 많아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뭐가 문제가 그 입을 통해 당세복을 얘기를 해. 근데 실제 보게 되면 막 이게 너를 뛰는 거죠. 이렇게 어떨 땐 넘어져도 어떨 때는 바닥에 일어났다가 또 장기기를 하겠습니다만은 그 고수와 하수의 차이는요. 말씀드렸죠? 하수는 하고 싶은 거를 하고 고수는 해야 될 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두고 싶은 걸 막 둬. 이게 하수예요. 그리고 하수가 뭐냐면 졸 하나가 딱 죽어. 그때 흔들리기 시작해요. 이게 저거예요. 심리전. 차가 딱 죽었어. 그 의연하게 딱 두면 고수고요. 막 당황해가지고 막 막으려다가 다 죽어 나중에 하나예요. 포 하나에 제가 7개까지 죽어봤는데 그러니까 이게 하수는 뭐냐? 문제가 오게 되면 막 흔들려요. 흔들리고 어쩔 줄 몰라 하다가 스스로가 발목을 자기가 자기 다리를 거는 거예요. 이렇게 넘어질 때 가장 황당한 게 내 다리 내가 거는 거잖아요. 사실상은요. 그러니까 이게 하수와 고수의 차이가 너무 극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망하는 길을 가. 스스로 하느님을 향하여서 담력을 얻어서 그 은혜를 구하면 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이거 신앙의 물 고수가 있겠습니까? 많은. 굳이 비교하자면 별거 아닌데 걸려가지고 마음 상하는 그 일 가지고 그냥 될 대로 되면서 막 계속 삐뚤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수도 그래요. 그걸 보면서 이거 어떻게 되냐? 당신 하수야. 라고 말할 수도 없고. 그럼 안 돼. 라고 말할 수 있고. 막 거리를 두고서 계속 그런 청년들도 있어요. 뭐 한 말 하면은 상해서 가까이 오지 않아요. 다가가지 못할 만큼 위치에 딱 서 있어요. 간 것도 아니고 안 간 것도 아니고 뱅뱅 돌면서 그럴 때 볼 때마다 야 저거 한번 시간 돼서 한번 좀 잡아? 그러다가 또 아이고 말고 합니다만은 그러니까 이게요 고수와 하수 그러니까 신앙의 당대 세계복음화를 하는 사람들은 굳이 말하자면 하수의 수를 보는 사람들은 아닌 것 같아요. 뭔가가 인생을 들여서 믿음을 들여서 이 길을 간다는 자체가 너무 귀한 거예요. 귀한데 천차만별의 사람이 다 모였다는 얘기예요. 아니, 내 애들들이 천차만별일 거 아니에요. 하나에는 뭐 예를 들면 A에 있고 하나이가 Y에 있다고 했을 때 이거 어떡합니까 이거를? 그렇잖아요. 그들 그런 생각을 해봐요. 예수님께서 선별하기 시작했다면 베드로는 진작에 땡이다. 근데 마지막까지 사마리아 여인 계시되었을 때 제 아들은 아직까지 그리스도가 누군지도 몰랐어요. 그러면 베드로 나가 사마리아 여인 들어와 그러면 오케이겠는데 그렇게 보이진 않아요. 열두 제자 그 깨닫지도 못하고 돌아가시는 그때도 도망갔던 그놈들 끝까지 그놈들을 붙잡고서 살리시는 모습을 보고서 할 말을 잃어요. 가끔 무너져 있는 교인들 볼 때마다 아 저분들에게도 그냥 육신적으로 막 독한 말을 한번 해주고 싶은데 내가 뭐라고 내가 뭐라고 저분들에게 그런 말 할 수 있을까? 그러다가 또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생각을 하고 기도로 담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인생 속에서 우리 말로 사람이 돌아오고 사람들이 계시될 것 같으면 독한 말을 더 많이 하겠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할 때마다 거기에 모든 걸 다 내려놓게 될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성질대로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믿게 된 것. 우리도 죄인되었을 때 주님이 죽으셨음을 이제 알고 있는데 지금 모르는 그들을 향해서 아내 모르네 따지기 시작하면 너무 웃긴 거죠, 이제. 그러니까 큰 걸 사함받은 사람들이 막 내가 스스로를 해결한 것 마냥 그럴 때마다 큰 교만에 빠질 수도 있다는 생각 때문에 오히려 좀 주의 은혜를 간구하고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화목이라는 얘기를 생각해 보세요. 로마서에서 구원을 설명하고 있는 예가 어떤 예라고요? 접붙임. 참 감람나무와 돌 감람나무가 연결된 것도 화목을 의미해요. 그렇겠죠. 어떻게 됐냐. 전체가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접붙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접붙임 예의를 통해서 로마서의 거의 모든 걸 다 풀 수가 있어요, 보니까. 야, 이건 정말로 글 쓰는 사람들이면 진짜 이 글감이다. 생각될 정도로. 논문을 뒤져봤어요. 접붙임에 대한 얘기가 많이 있는가? 거의 없어요. 로이드존스 목사님 설교를 봤어요. 접붙임 거의 많지 않습니다. 아, 많이 안 달았구나, 이 부분들을. 이런 생각이 들면서 또 주신 은혜, 깨달은 은혜가 너무 감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담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 돌 감람나무였던 우리들에게 그냥 돌 감람나무를 찍혀서 태워짐을 당할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지만 참 감람나무와 접붙여 주신 자체가 우리를 화목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진행되고 있는 우리 K국 사역을 두고 그래서 교도를 부탁드리고요. 피니셔 스쿨 많은 한계들을 이렇게 제한들을 이렇게 무너뜨려 줬어요. 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 그 자리에 목회자가 있었으면 당연히. 근데 성도들이 가서 당세복의 역사를 써가고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것들을 접을 수가 있는 거예요. 불평했다가 저렇게 싸우고 있는 아이들과 부모들이 있는데 하면은 많은 걸 내려놓고 주 앞에 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그래서 계속 부활절을 향해서 죽음을 향해서 걸어가셨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또 그리스도의 고난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또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가치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이기도 하고 또 꿈벌의 마라타가 오늘부로 18일 남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어제 말씀드렸지만 행사 같지만 행사가 아닙니다. 그렇죠? 무슨 선교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선교 대회라고 그냥 표현을 하지만 외부인 사람들한테는 뭔지를 설명할 수가 없어요. 설명해도 뭔지 몰라. 그래서 선교 대회 이렇게 알게 되어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일들을 맡기셨고 또 그 일을 우리에게 맡겨 주신 것은 너무 감사하고 그렇죠? 자기 감당할 수 있는 부분에서 감당하는 응답들이 있기를 부탁을 드리고 우리는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주님의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스스로 걸어가는 길이 돼야 되는 거야. 뭐 갔다 가면 그냥 쳐나갈 것처럼 자세를 취할 것 있을 것이 아니라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단체가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예요. 단체는 이미 탈퇴가 가능해요. 근데 교회는 그렇지가 않아요. 교회는 영적인 고향이면서 모든 쉼터이면서 모든 인생의 큰 힘을 얻고 우리가 항상 머물 곳이 교회가 아닌가 합니다. 가정만큼 중요한 곳이잖아요. 더 중요할 수도 있죠. 사실은요. 우리 인생 속에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생각하면서 또 그 구원을 생각하면서 감사를 드려야 되겠고 당대 세계복음화의 이 믿음을 더 가속화할 수 있고 더 든든하게 세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를 주옵소서. 주의 긍휼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담대함으로 달려나갈 수 있는 담력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의인이 하나도 없을 때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또 우리의 죽으심으로 그것을 알게 해주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되게 된다는 데 주옵시고 당대 세계복음화 우리 세대에 주님이 오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며 우리를 드리기에 부족합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진행되고 있는 K국 사역과 콜롬비아 피니셔 사역 가운데 은혜를 주시옵시고 또 진행되었던 아르헨티나 사역과 또 각 나라의 일정에 맞는 그 발걸음 가운데 은혜를 도와주사 각 대륙과 각 나라에서 당대 세계복음화를 향해 달려나갈 수 있는 합당한 자들이 많아지게 된다음을 대해 주시옵시고 더더욱 그들의 믿음을 통하여 이 땅에 주의 허목해 하신 복음이 증거되게 부족합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질병을 당하는 성도님들 또 관계된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옵시고 단지 질병을 극복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커다란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된다음을 대해 주옵소서. 사건과 사고를 당한 이들에게 은혜를 대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음을 대해 주셔서 그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주의 말씀을 따라 인도받기 원하는 이곳에 모인 주의 백성과 15개의 교회와 관련된 현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할지어다. 아멘.